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구, 이사야. 17-18 저작권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7장과 18장, 아홉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17장부터 18장을 살펴볼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5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면 이 큰 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느끼게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을 읽을 때 장별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통해 작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며 당신은 일종의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여러분에게 일종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반복은 교육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은 교육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한 장부터 여섯 장은 종노릇에 대한 부르심, 문제, 이 이스라엘. 죄 많고 부패하고 인간의 위대함과 능력에 매혹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처럼 이사야가 우리에게 모델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입술이 부정한 나라에게도 닥치면 그들은 참으로 그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듯이 그 민족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장부터 여섯 장입니다. 그리고 일곱 장부터 서른아홉 장은 신뢰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공부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반복은 교육의 핵심이다. 저자가 무엇인가를 반복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요점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을 통해 우리는 신뢰를 뜻하는 다양한 단어, 신뢰 개념의 다양한 표현을 발견하고 나는 그가 신뢰가 섬김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신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당신과 내가 야훼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M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게를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의 대답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7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먼저 7에서 12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 북쪽 이웃인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를 공격하고 있으며 유다가 더 큰 적인 아수르에 대항하여 연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도전한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리아가 그를 이스라엘과 시리아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세 마리의 쥐가 싸우고 그중 한 마리가 고양이를 고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명하지 않은.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하러 왔지만 어느 날 아수르 자신이 하나님의 오만한 도구이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서 이새의 그루터기, 불탄 그루터기에서 한 뿌리가 나와 작은 싹이 납니다. 녹색, 무력한 촬영. 그리고 그 싹은 약속된 싹이시며 온 세상이 바라보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전체 시리즈를 추적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심판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다음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당신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국가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 13장부터 2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았고 바벨론은 일종의 상징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바벨론은 의인화된 인류의 영광이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는 피조물은 누구나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열국의 상징인 바벨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현재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대표자인 아수르와 이웃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넓은 각도를 좁은 초점으로 축소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반대편에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고 사회가 여기 있고 모압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17장과 18장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본 내용을 토대로 17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메섹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이르러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요새는 어디에서 사라질까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두 구절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메섹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 일에 이스라엘을 포함시켰습니다. 에브라임이 산성이 없어지고 다메섹 나라가 없어지고 아람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그들은 이곳에서 유다를 대적한 동맹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아하스를 너무나 겁에 질려 최악의 적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장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심판 신탁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전환합니다. 자, 그가 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아요. 북쪽 형제가 아마도 유다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의 반대면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국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북쪽 형제를 믿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북쪽 형제를 두려워할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들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전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동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이다. 미국은 수년에 걸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주해온 세속 국가입니다. 비극적으로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이 문제가 교회 회원인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돌리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한다면 교회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신 외에는 없나요? 동맹이 있나요? 나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매우 불안해집니다. 나는 모금 행사를 사용하는 교회에 대해 꽤 불안하다. 그리고 그것은 모금 행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녀도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기독교 원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구 통계와 이런 종류의 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내 생각엔 그건 항상 위험한 일인 것 같아. 교회로서 우리가 정치 활동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걱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훈족의 아틀라, 에털러 더 헌, 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 과정을 장악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할 때 나는 여전히 매우 불안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유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글쎄, 그게 바로 그들이고, 이쪽은 우리이고,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그것을 한 번 더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옹호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것은 훌륭한 지적입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함께 천국에 가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함께 지옥에 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그들의 신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21세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내 삶과 사역 전체에 기반이 되는 가정이고 내가 오늘 밤 TV를 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당신도 여기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5절과 6절에 나오는 비유적 비유, 즉 확장된 비유적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 그의 팔로 이삭을 거두는 것과 같으니 마치 사람이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 속에 남은 이삭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꺾은즉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만 남고 그 가지에도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남은 자만 있을 것입니다.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면 그들은 감람나무처럼 되어 누군가가 닿을 수 없는 꼭대기 가지에 한두 개의 감람나무가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시면 그들은 밀밭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수꾼의 팔에서 떨어진 몇 개의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몇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 좋아하는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추수한 밭과 같을 것이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추수한 감람원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이스라엘을 신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심판이 임박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올리브 한 개, 저기에는 곡식 한 줄기, 그 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좋아, 계속하자.
나는 7절과 8절이 산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성경은 그렇습니다. 때때로 성경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 시의 특징은 이러한 동의어적 사상에 있습니다. 한 줄이 있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 악센트 단위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때로는 단어를 그룹화하여 영어에서는 두 단어로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실제로 단일 악센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줄은 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줄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지만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A, 2A, 그리고 시인이 좀 창의적이라면 그는 그 요점을 여전히 강화하는 새로운 단어를 여기에 마지막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저건 시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번역에서는 이를 영어 시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산문인가? 아니면 산문적인 시인가? 따라서 서너 개의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 표준 버전을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버전이 이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7과 8은 산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는 이 구절들을 이전 구절들과 동시에 말하거나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책은 그가 여러 차례 했던 말들을 모아서 지금은 요점을 정리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가정하면 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가정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아마도 그의 수집품 중 다른 곳에서 이것을 가져와 여기에 놓았다면 그것들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4절, 5절, 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백성들이 추수된 밭과 같았느니라. 이제 7과 8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깨울 것입니다. 예, 적어도 남은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다음 주 독서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날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번이나 얻었습니다. 7절과 다시 9절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다음 부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날은 미래의 심판 때, 미래의 해결 때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깨어날 것인데, 특히 무엇 때문에 깨어나게 될까요? 그들의 번영은 사라지고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들은 눈을 뜨고 무엇을 하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자성입니다. 그의 본질에 있어서의 타자성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에서도 그의 타자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만난다면 거짓말쟁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분, 이 세상 밖에 서 계시는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초월자, 거룩한 창조자 개념은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신학적 개념 중 하나이다. 진화론의 문제는 거룩한 창조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질적 창조 내부의 우연한 과정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창조물 외부에 서서 의도적으로 창조를 만든 자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종교 사이의 극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지 온화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이거나 다른 종교입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창조자의 종교이거나 물질적 창조 내부로부터의 우연의 종교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까? 아이돌.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창조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 특히 이사야는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만든 사람을 가질 수도 있고, 당신이 만든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당신의 창조자, 아니면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만든 것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네.
통제의 환상을 갖고 싶다면?
정확히.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오, 맙소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이 만든 것에 의존해 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여기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현실로 되돌리게 만든 파괴적인 경험이 있나요? 나는 우리 대부분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다들 수줍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패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 나쁜 것, 그 손실,
그 비극.
글쎄요, 이 복잡한 세상에는 이에 대한 쉬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여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계속해서 노력합시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지금 구절이 다음 두 구절에 대한 산문 소개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같은 점이죠?
그날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버린 높은 산과 숲에 황폐한 곳 같을 것이라. 내 생각에는 위의 배경에서 말했듯 이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버려진 가나안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글쎄, 내가 말해주지.
그 위대한 미국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다시 한번 데자뷰입니다. 요기 베라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 이스라엘 자손의 견고한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수풀이 우거진 산봉우리와 같을 것이요. 자, 10절의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왜냐면 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응.
우리는 반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도시들은 이제 버려지게 됩니까? 그게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원인이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시의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난처의 반석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이 동의어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점을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사용한 방식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히브리어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정신적 활동과 실제 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 나는 신을 기억하지만 난 아직도 지옥처럼 살고 있어. 그리고 모세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20년 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신명기의 사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는 피난처의 반석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랑스러운 비유입니다. 사막에서 당신은 적 무리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평하고 자갈이 많고 특징 없는 표면이고 당신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를 넘어서면 계곡의 약 30피트 높이의 크고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서너 명은 팀을 구성하는 일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서로의 어깨 위에 서서 서로를 끌어당기면 마침내 거기 바위 위에 있고 아래에서 적들이 뛰어다니면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난처의 반석이십니다. 그는 또한 그것을 그림자의 바위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저 뜨겁고 뜨거운 사막에 있습니다.
아, 큰 바위 그늘에 들어가 저 무자비한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식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잊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이것은 부정과 같은 망각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응, 한 교수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고 한동안 그 말을 들었는데 기독교인인 나는 그에게 왜 계속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응,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어.
네, 그랬어요.
그는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다.
오른쪽.
그러나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좋아요.
응,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지만 그 기억의 결과, 논리적 결과를 거부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결과를 거부했다면 사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종종 그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응,
사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너무 공개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철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명한 신약성서 작가인 바트 에르만, 바우트 에어먼, 이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현재 약 20권의 책을 썼는데 모두 신약성경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주의 가정에서 자라서 무디 성경대학을 다녔고 휘튼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 지금은 십자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은 것이 옳다면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야 합니다.
응,
바트 에르만 교수.
하마.
그는 학습 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그를 좋아합니다.
괜찮은.
계속해서 노력합시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원인이 있고 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300번이나 말했고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300번 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결론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
10절과 11절의 나머지 부분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심어서 스스로 소생시키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확된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식물을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운을 빌어주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판단입니까?
내 말은 그는 단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잊어버렸으니 내가 너를 벌하겠다.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임의적인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좋아, 다른 신에게 절을 해.
음흠, 패트리샤.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팔론으로 그를 보면 그는 여러분을 때릴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이 글에는 없지만 단순히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식물을 준비했지만 너무 게으른 나머지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식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나는 그런 삶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같은 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신이 없는 곳에 세운다면 내 삶이 무너져도 별로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방정식의 핵심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수학에 대해 많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등호, 양쪽의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글쎄, 하나의 핵심 구성 요소를 빼면 결코 균형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천국에 앉아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 괜찮은.
이제 우리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12절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장 9부는 서기 500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서기 500년 이후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장 9분이 있는 사본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시대에 관한 완전한 성경을 얻을 때쯤에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이후 약 1000년, 서기 1000년쯤에는 장 9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책을 기록할 때에는 장 9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반복에 대해 이야기했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찾아야 할 또 다른 것은 대조입니다.
12절, 13절, 14절의 대조는 무엇입니까?
12와 13a에 반복되는 단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레, 노호,
천둥과 굉음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폭풍.
예,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천둥.
그들은 바다의 천둥 소리처럼 천둥 소리를 냅니다.
민족들의 포효.
그들은 거센 물소리처럼 포효합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나라들이 으르렁거립니다.
다음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요란하고 천둥 소리를 내는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4절을 보십시오. 저는 특히 그 첫 부분을 좋아합니다.
저녁에는 뭐?
공포.
그리고 아침에는?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요. 문제, 고통, 슬픔.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은 천둥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시편 두 편이 생각나네요.
열방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그리고 다음 줄이 마음에 듭니다.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실 것이다.
여기에 땅의 나라들이 포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슬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 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점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먼지입니다.
그들은 왕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포효하고 천둥 소리를 질러도 아침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이제 빨리 밀어붙이자.
18.1에 무엇이 빠졌나요?
부담,
신탁, 메시지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많은 주석에서는 18장이 에디오파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 이제 살펴보자.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날개의 땅 성서에서는 이집트 남부와 에디오파 북부를 벌이 사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우주의 남쪽 가장자리에는 윙윙거리는 벌들이 있습니다.
구스는 세계의 가장 남쪽 가장자리입니다.
그 너머에는 용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아래 세상의 아주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제 쿠시는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따르면 그들은 대사와 사신과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가나요?
크고 매끄럽고 멀고 두려운 민족이요. 강들이 갈라져 땅이 갈라지는 강대한 민족이요 정복하는 민족이로다.
아마도 저기 동쪽이 메소포타미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구스가 메신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배경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럴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에토피아인, 즉 구스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사절을 보내자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없는지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3절 그는 신호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 다시 신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신이 월요일 밤에 나왔으니 히브리어를 조금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네스입니다.
에니스. 네스.
그리고 그것은 소위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 책에 여섯 번 정도 나오며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쓴 포도가 가득한 포도원을 짓밟기 위해 적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는 열방을 불러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높이 들려질 깃발입니다.
메시아는 열방을 그에게로 부르기 위해 세워질 깃발입니다.
이사야는 깃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깃발을 세우실 것이며 세상의 주민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어허,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내가 내 처소에서 가만히 있어 햇빛 속에 청명함 같고 추수하는 더위에 있을 구름 같으니라.
여기에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가지고 벌처럼 윙윙거리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나중에 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안식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저를 위한 메시지이고 아마도 여러분 중 한두 명을 위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요즘은 미친 듯이 바쁘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다른 것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 내가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쉬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통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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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아이폰을 써야 해.
메시지와 문자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 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지고 포도가 익으면 나드로 새순을 베어내고 펴진 가지를 잘라서 제거하여
맹금류의 손에 남겨두리라 산과 땅의 짐승에게. 맹금류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보내고 땅의 짐승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보내리라. 제 생각에는 다른 평론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큰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은 이 모든 것의 일종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모든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점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쳐다보세요. 날 봐, 특히 북미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그는 우리가 협력하기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7절 그러면 그때의 만군의 여호와께 조공을 바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겠느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에티오피아인들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어느 날 나라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의 신.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의 개종을 통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출산율에서는 이슬람교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만 개종률에서는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했듯이 유다는 제스몬드 카운티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모든 나라는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이 모든 나라는 믿음을 취하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할 날이 이를 것이라 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나라와 북미에서 교회의 쇠퇴가 계속된다면 10대인 여러분 중 일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영국처럼 97%가 교회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그것은 유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야 합니다. 괜찮은 질문, 코멘트, 관찰.
예.
이것은 벽에서 벗어났습니다. 오, 좋네. 원한다면 여기서 나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 표현은 18.2, 18.7, 55, 65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이상한 언어로 속이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이 바울이 트로아스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북중부 유럽과 영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복음화 운동이었던 북미에서 비교적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학계에 있습니까? 설명은 적합하며 언어는 물론 히브리어와 완전히 다른 소스입니다. 그리고 나는 타키투스가 그의 독일과 그의 부족에서 이것에 관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메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것도 그것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바빌로니어인들을 지칭한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아시리아인, 적어도 왕들은 수염을 기른 반면 바빌로니아 왕들은 말끔하게 면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깨끗하게 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에도파와 이집트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파라오들은 가짜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내세요. 가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짜 수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왕조의 고향과 현재 북쪽에 있는 곳 사이의 나일강을 따라 윙윙거리는 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더 먼 미래에 대해 언급하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문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이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치 체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일을 피해야 합니다. 맙소사,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집 전체가 우리 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에서 조용히 바라볼 것이며,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분께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관찰에 따르면 그 결과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는 그들의 특별한 전술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나는 당신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유포된 이메일 메시지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풀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국이 근본이제를 언제 벗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일들 중 많은 부분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근본이제를 벗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 동일한 종류의 파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관찰이지만, 우리가 본 일부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그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정치화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물을 정치화할 때 우리는 전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쉬운 대답이 아니며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여기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부분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확신을 주는 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쉼과 고요가 있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굉음과 천둥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소란스러운 날들에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고요함이 우리 영혼 속 깊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손에 앉아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단순한 수동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거기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오 주님, 우리가 주변 세상을 만날 때 당신의 고요함이 우리를 채우고 숨을 쉬게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7장과 18장, 아홉 번째 세션입니다.